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눈을 이렇게 양쪽을 좀 수술해가지고 글이 아직도 잘 안 보여서 혹시라도 이렇게 읽을 때 틀리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영성이 갔나가 아니고 눈이 지금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2장 1절로 16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를 품었던 이유는 로마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소식 때문이죠. 그는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당시로서는 세계 중심의 교회가 생겼을까? 물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로마서를 쓰던 이 시점에서 로마의 교회가 얼마나 됐을까? 성도가 얼마나 됐을까를 추정하는 역사학자들이 많은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 여섯 일곱 가정에 불과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 너댓 군데 가정교회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쓴 까닭은 사도 바울이 땅끝을 품었기 때문이고 또 로마에 새로 시작된 교회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가슴 깊이 절감한 것이죠.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히브리식으로 믿어야 된다. 우리 유대인처럼 믿어야 된다. 구약적인 생각과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단단한 복음의 진수 위에 세워질 것인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줄곧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는 불신자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로마 이 서는 우리에게도 가장 귀중한 어떤 신앙적 기준이 되는 것이죠. 누가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하면은 이 로마서를 반지 위에 있는 보석처럼 비유한 까닭도 그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이 로마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뿌리와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절절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1장을 쭉 봤습니다만은 1장은 불신자들에 대한 특별히 18절부터 32절까지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 2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불신자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정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이른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을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그 실눈을 뜨고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또 많은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칫 그 종교적 열심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예리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그랬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따라서 그는 이 우상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선행을 우상으로 삼거나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우상으로 삼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종교적인 열심주의자 내지는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그는 그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무슨 뭐 바울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것이 예언서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은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칫 잘못된 선민의식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할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는 놀랍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 돌이키라는 얘기를 숙차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예언서들이에요. 예레미야서 제가 2장 35절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라.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은밀한 타락 내지는 공공연한 타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지나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죄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했다는 것은 죄로부터 건져주셨지만은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로 돌이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구원했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줄곧 달려가야 할 터인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은 구원 안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안 믿는 것보다도 잘못 믿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안 믿는 백성이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믿음과 멀어지는 길을 가면서도 본인은 굳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기도를 드리고 그 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길로, 주의 길로 가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남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 본인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얘기를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얘기를 33장 20절에, 33장 20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주의 길로 벗어나더니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는 길을 오히려 더 옳다고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자행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러면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약적 토대 위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적 토대 위에서 신약적 질서를 흐트리는 주대아이저라고 부르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오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지금 이 시대라 불신자들이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갑니까? 무슨 심판이 있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고, 따라서 심판이 없다면 구원의 가치는 뭐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고 무슨 일에 진노하시는지,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떤 심판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고도 남이 하는 일을 꼭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 잣대로 너 또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믿었다고 우쭐대거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가졌던 그런 우월적 그런 지위에 대한 착각과 그 우월감과 그 교만을 너희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앙은 그냥 한순간에 곁길로 접어들고 말거든요. 따라서 그런 심판을 너희들이 믿었다고 해서 모든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까닭은 회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서 인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신 이유, 정말 벌써 끌려가도 끌려갔어야 되는데도 오래 참으신 이유, 그 사사기적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도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침략을 받아가지고 신음하고 있으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풀이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인자를 보이신 까닭은 어떻게든 회개하여 구원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애가 거짓말하면 야단을 맞습니다. 또 용서를 빕니다. 부모가 또 용서하죠. 부모가 자꾸 용서해 주는 그 인자심, 그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죄로부터 면제되거나 심판으로부터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 표현 자체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신상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이 뭐 마라의 썬물에 대한 불평, 또 이 또 뭐 만나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전체적인 이 성경적 배경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줄곧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지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신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있을 때 이건 성도가 아니라 그 성도 안에는 사실상 우상 숭배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고집스럽고,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줄곧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런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표현들을 거침없이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고집스러움,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건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날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임하실 그날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지금 동일하게 우리 귀에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건 사실 시편 6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시편 62편 한번 찾아보죠. 아무 잘 안 보이네. 지금 이 표현 자체를 지금 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게 그 시편에 인용한 건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로마서 전체 주제와 상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한 이 로마서 주제가, 그럼 행한 대로 보응하면 그러면 행위주의에 결국 빠지고 마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은, 이건 행함이라고 하는, 행함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선행이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결과요,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불의를 따른다.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 원래 원문의 뜻은 이기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전부 self-seeking 내지는 selfishly 이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반드시 분노가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계속해서 지금 두 절 동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렀다고 해서 더 특별히 죄의 기준을 낮추거나 구원의 기준을 더 높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편파적이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임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겨들어야 할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편파적으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공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믿은 건 뭐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는 게 왜 큰 특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란 늘 특별한 책임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이며 동시에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율법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알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할 만한 것을 마음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실마리를 이게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이 율법이 되어서 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써 율법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누가복음 15장, 18장 그런 비유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아담과 세컨 아담의 얘기예요. 첫 번째 아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두 아들의 비유로 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있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또 아들이 있던 두 아들이 둘 다 타락한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더 심각합니까?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집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는 아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맡았지만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더 큰 문제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누가 진짜 구원이 필요하냐? 불신자들 물론이지. 그럼 너희는 불신자를 불신자라고 차별하는 너희는 불신자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불신자보다 늘 의롭다고 착각하는 너희는 구원 안 받아도 되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움. 이게 그야말로 어느 시대를 관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면 우리가 율법에 그냥 묶여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계명을 두 가지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요,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듣고 들은 것에 그친다면, 따라서 비판한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매일 설교한다고 더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매일 듣고 성경 매일 읽는다고 더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의로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더 아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위기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잣대에 걸려 넘어집니까? 얼마나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또다시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나 성경을 그토록 많이 아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 시대 우리가 불의를 비판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것 맞나?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 맞나? 그 많은 성경을 알고 그 많은 성경을 들은들 내가 그 말씀대로 한마디라도 살아내고 있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프란시스 쉐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녹음기를 하나씩 걸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하나씩 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녹음기를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바로 틀어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살았냐? 그러면 저는 녹음 분량이 많아서 큰일이죠. 아주 불리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무익한 말들도 다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을 들어서 진리를 전하는 데 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루라면 어쩌면 구원을 잃어버린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읽었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눈이 멀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 앞에서 부끄럽게 한량없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해대고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읽은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묵상한 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지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저희들 안에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다고 날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는 우리 또한 악한 본성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달라서 우리는 의롭고 그들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하루하루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너는 구원 제대로 받았느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느냐? 질책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